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은 29일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30일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기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소식 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장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만큼 김영철 부장도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조혜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과 만나 경호와 의전 등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며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해상에서 몰래 석유를 옮겨 심는 환적 장면이 포착됐다고 일본 정부가 29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새벽 중국 선적 유조선 지성 6호와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개항한 소형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자위대 소속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성은 이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실을 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중국 측에도 이를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의한 환적 의심 사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미니카, 벨리즈 선박 등의 선박들이 북한 유조선에 환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미 당국자의 언급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마치고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25%의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는 다음 달 30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인 벨기에에서 29일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동부 도시 리에주에서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여성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어 범인은 총기를 빼앗아 이들 경찰관 2명과 다른 행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범인은 근처 학교로 들어가 여성 직원을 인질로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 후 무장 경찰에 투입돼 총격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범인은 사살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범인이 올해 36살의 남성으로 인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일시 석방돼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인들이 점심 식사비로 쓰는 돈이 매년 약 $1,000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끼 점심을 위해서 65만 달러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두 명이 지난 2007년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다고 하네요. 이 투자의 귀조로 불리는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사의 회장인데요. 버핏은 자선의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붙이고 있습니다. 첫 해 2만 5천 달러였던 낙찰 금액은 지난해엔 250만 달러로 웃돌았고요. 올해는 6월 1일까지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한 끼 식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가치가 있을까요? 2007년 65만 달러를 내고 점심을 함께 했던 사업가들은 일전도 아깝지 않은 자리였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는데요. 매사에 진실할 것, 아닌 것에 대해선 노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워런 버핏과의 식사 자리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7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북부 내륙 지방은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5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4도, 함흥은 13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verly Brothers가 부릅니다. 사랑했던 사랑과의 작별을 노래하는 Bye Bye Love, 안녕 내 사랑,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Bye Bye Love, Bye Bye Happiness, Hello Loneliness, I think I'm gonna cry. Bye Bye Love, Bye Bye Sweet Caress, Hello Like I could die. Bye-bye, my love, goodbye. There goes my baby with someone new. She sure looks happy. I
washer and blue. She was my baby till he stepped in. Goodbye to romance that might have been. Bye-bye love, bye-bye happiness. Hello loneliness, I think I'm gonna cry. Bye-bye love, hello emptiness, I feel like I could die. Bye-bye my love, goodbye. I'm through with romance, I'm through with love, I'm through with counting the stars above. And here's the reason that I'm so free. My loving baby i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군 상시 주둔을 요청하자 러시아가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200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파악한 연례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요?
네, 백악관이 29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다음 달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다음 달 초에 중국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다소 좀 뜻밖의 발표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최종적인 관세 목록은 6월 15일까지 발표되고요. 수출이나 투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식재산권 인허가와 관련돼서 중국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국제무역기구 제소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관세 등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이 지속될 거라면서 미국은 오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국의 극심한 수입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상당 수준으로 줄이고 상호 관세 부과와 무역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고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2일에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백악관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 아직 중국 측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통신 장비 기업 ZTE 제재 해제를 놓고 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손전화를 비롯해서 이 통신 장비들을 만드는 유력한 중국의 기업이죠. ZTE 중신통신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GTE의 미국 내 사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의회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루비오 의원은 얼마 전 방송에서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스파이로 활용된다면서 그 업체들은 라우터, 그러니까 무선신호 전파기에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국산 통신 장비들을 통해서 오가는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앞서 미국 주요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고요. 특히 군에서는 중국산 통신 장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GTE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통신 장비가 문제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의회는 중국의 통신 업체들의 미국 내 사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루비오 의원이 말했는데요. GTE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국 통신 기업인 화웨이도 미국 내 영업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GTE 제재를 풀어준다면 그건 위헌이라고 앞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를 위헌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 헌법에 보수 조항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조항인데요. 관련해서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미국과 중국 간의 GTE 제재 해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의 사업체가 중국에서 책, 향수, 가구 등 상표권을 잇따라 취득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이 동유럽의 폴란드가 미군 상시 주둔을 요청했다고요?
네, 영내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군을 폴란드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마리우스 블라슈체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28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대응 조치를 하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폴란드의 요청 내용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억지력 측면에서 미군 주둔이 아주 중요하다고 블라슈치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주둔 비용으로 20억 달러를 미국에 제안하면서 적극 나선 걸로 현지 매체 오넷 등이 전했는데요. 이 억지력이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겨냥한 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계속 서쪽 접경 지역에 군사력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주변 국가들이 줄곧 안보 불안을 호소해 왔습니다.
네, 자 이번 폴란드 정부의 미군 상시 주둔 요청에 러시아가 반발했다고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미국과 폴란드를 확장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군 폴란드 주둔에 러시아 쪽에서 당연히 대응할 것이고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관영 매체 RT 등이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에는 이미 미군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규모 미군 병력이 몇 년 전부터 폴란드에 가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에는 강철 여단이라고 불리는 미육군 제3기갑 전투여단 장병 4천여 명, 그리고 탱크, 장갑차, 대포 등 장비 2천여 기가 이 국경도시인 자간 일대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병력은 주변 지역에 순환 배치하거나 일정 기간 훈련을 한 후에 다시 원 주둔지로 복귀하는 인원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계속 개입하는 데 대응하는 조치인 애틀랜틱 리조브 프로그램에 따른 건데요. 이걸 이웃나라인 독일이나 한국, 일본처럼 주 폴란드 미군으로 상설 편성해달라는 게 폴란드 정부의 요청입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미국과 폴란드가 방위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라고요?
네, 지난 3월 말에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4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인데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미국, 나토와의 연대 협력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는 원래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였잖아요.
맞습니다. 옛 소련의 동맹으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권 연대가 해체된 뒤에 대외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9년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고요. 이어서 2004년에는 유럽연합에 합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17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네,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분석한 미국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29일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 이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he release of the 2017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is critical to our mission to defend religious liberty.
네, 폼페오 장관은 미국 정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발표는 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사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사상 처음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명시하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서 해마다 전 세계 약 200개국의 종교자유와 침해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 먼저 이 각국 정부 당국자, 종교단체, 비정부기구, 언론기관과 학교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요. 국무부 산하의 국제종교자유담당국이 이를 수집하고 추가 정보 등을 분석한 후에 다양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서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텐데 자, 올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부의 이 보고서는 각국의 종교 분포부터 종교 침해 사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3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현재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종교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13억 중국 인구 가운데서 약 6억 6천만 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억 5천만 명 정도가 불교 신자들로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기독교가 약 7천만 명,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약 2,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소수 종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서북부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을 믿는 소수인종 위구르족 탄압 사태를 자세히 적시하면서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을 이른바 재교육센터로 강제 이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 종족들이죠. 이 로힝야 난민 사태도 지금 국제사회 큰 우려사안인데 자, 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인종 탄압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 탄압을 피해서 이웃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족이 68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샘 브라운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는 이날 보고서 자리에서 최근 미얀마 정부는 상황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카친 지역 반군들과 오히려 새로운 대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카친 반군들은 미얀마 내의 기독교 소수 집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 외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보고서는 중동 지역의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전히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사,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샘 브라운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사우디의 개혁 개방을 확장하고 있는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노력에 고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신성 모독 혐의로 약 50명이 구금됐는데요. 이 중에 17명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한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등의 이유로 수감돼 있는 여호와의 증인 등 소수 종교인들이 27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요. 과거 한국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줬지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지난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 불법으로 들여오다 잡혀서 부모와 헤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때문에 미국에 몰래 들어오다 부모와 헤어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반나절 매장 문을 닫고 직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4년 연속으로 맞붙게 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글들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민주당 때문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혀서 부모와 헤어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글도 있는데 자, 이 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대다수 미국 주류 언론은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네, 자, 논란이 된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인데요. Catch and release, 그러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잡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풀어주는 법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진다면서 이 법을 없애도록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잡힌 아이들이 왜 부모하고 헤어지는 건가요?
네, 같이 잡힌 부모가 만일 처벌받거나 이민 재판소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럼 풀려난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이들은 보건후생부가 관리하는데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후견인한테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후견인이나 친척을 찾지 못하면 수용소에 그냥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풀려났다가 소재가 불명확해진 아이들이 많다는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연방보건후생부가 지난 4월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후견인이 맡았던 아이들 가운데 1,500명 이상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보건후생부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아이 약 7,600명과 그들의 후견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6,000명은 그대로 후견인하고 있었고 28명은 달아났고요. 5명은 미국을 떠났고 52명은 후견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0명은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자, 어린아이들은 그럼 다 부모와 함께 들어오다가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이 대개는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다가 잡힌 아이들인데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사회가 혼란스러운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이들 후견인이 먼저 미국에 들어와 있던 부모나 친척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여서 연방정부와 접촉하는 걸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건후생부는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풀려나가는 아이들을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몰래 미국에 들어오다 잡히면 가족이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f you are smuggling a child, then we will prosecute you. And that child may be separated.
네, 지난 7일 세션스 장관은 미국 서남부 국경지대에서 한 연설에서 어린아이를 몰래 들여오는 사람은 기소, 즉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아이와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 조처가 그대로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부모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연방보건후생부가 아이들을 맡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재판기간 수용소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다 이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면 처음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6개월 징역형을 받고요. 재범인 경우에는 중범죄자로 간주를 해서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겠군요.
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헤어진 아이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몰래 미국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가족들이 헤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불법 월경을 하다 잡힌 부모 아이들을 떼놓는 법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나 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방의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거나 연방정부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을 쌓고 피난처 도시를 없애는 등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스타벅스라면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데요. 자, 후에 커피 한 잔 생각나는 미국인들, 오늘은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반나절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군요.
네, 스타벅스가 29일 미국 내에서 직영하는 매장 8천여 개의 문을 모두 닫았고요. 직원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1시 반 또는 2시 등 이 점심 식사 후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일찍 문을 닫은 건데요. 30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한다고 합니다.
네, 스타벅스가 이렇게 문을 닫고 직원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달 초 동북부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두 명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매장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매장 측에서 고객용이라면서 거절을 했죠. 이 음료나 음식을 사야만 한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계속 앉아있자 매장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네, 그냥 앉아있었던 게 체포 사유가 되나요?
네, 필라델피아 경찰은 사유지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몇 시간 뒤에 풀려나긴 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고요. 연일 항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스타벅스 측이 사과하기에 이르렀죠.
네, 맞습니다. 이 케빈 존슨 최고 경영자가 공식 사과 성명을 냈고요. 또 두 남성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누구에게나 매장에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아울러 스타벅스가 좀 더 포용적인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매장 문을 닫고 이번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 수는 1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이 스타벅스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오후 2시부터 문을 닫으면 손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영업 손실액이 1,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의 한 해 매출은 2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손실에 감수하고 직원 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 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네, 스타벅스가 공개한 교육 과정 내용을 보면요, 이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요령 등을 몇 편의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뒤 직원들끼리 짝을 지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서로 간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앞서 존슨 CEO는 은연중에 인종차별을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직영하는 매장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상표권에 따서 운영하는 다른 매장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네, 스타벅스 측은 이런 이 라이센스 매장에도 교육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같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스타벅스 교육 영상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다 함께 노력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NBA라면 미국 프로농구를 말하는데요. 자, 올해 챔피언 결정전에 나갈 팀이 결정됐군요.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NBA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28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극적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게 또 화제였죠.
그렇습니다. 이 워리어스가 휴스턴 로켓츠와의 마지막 7차전에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워리어스는 7차전에서 초반 로키즈에 뒤졌는데요. 주전 스테판 커리의 맹활약으로 끝내 경기를 뒤집고 NBA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이 NBA 챔피언 결정전은 이 캐벌리어스와 워리어스의 동무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로 두 팀이 4년 연속으로 맞붙게 되는데 이런 일은 NBA 역사상 최초입니다. 다만 한 팀의 연속 시즌 챔피언 결정전 진출 기록은 이 보스턴 셀틱스가 갖고 있는데요. 1957년부터 1966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진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이 이 1985년 LA 레이커스, 1987년에 보스턴, 2014년 마이애미 히트와 올해 골든스테이트 클리블랜드에 이 4년 연속 진출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3년간 워리어스와 캐벌리어스의 챔피언 결정전의 이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2015년과 2017년에는 골든스테이트가, 2016년에는 클리블랜드가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런데 두 팀 모두 아주 힘들게 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죠?
네, 이 두 팀 모두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간신히 이 챔피언 결정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네, 자,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역시 스테판 커리 선수, 케빈 듀러트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현재 NBA 최고의 선수들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는 단연 르브론 제임스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죠.
네, 이 르브론 제임스 선수, 스티븐 커리나 케빈 듀런트 못지않은 출중한 선수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선수는 9번째 챔피언 결정전 진출인데요.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올 시즌 82경기를 모두 뛰었습니다. 또 평균 득점 27.5점으로 득점 랭킹 3위에 오를 정도로 전성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커리 선수 역시 이번 포스트 시즌에 들어서 정규 리그 때보다 더 나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챔피언 결정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누가 이긴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커리 선수라든가 제임스 선수 같이 두 팀의 슈퍼스타들이 얼마나 잘 뛰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농구 팬들은 4년 연속 이어지는 세계의 대결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승자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가 맞붙는 NBA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은 내달 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퀵론즈 아레나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쉐어가 부릅니다. 사랑이 끝난 뒤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나요? 난 할 수 있어요. 강하니까요. 이렇게 노래하는 Believe 들어보시죠.
Talking to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퍼슨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무역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역 봉쇄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봉쇄 조치를 계속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봉쇄 조치로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무역 봉쇄 조치는 계속될 겁니다.
무역 봉쇄 조치와 관련한 영국과의 긴장 관계는 제퍼슨 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1808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고요.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을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고요. 연방당은 찰스 코트워스 핑크니를 대통령 후보로, 루퍼스 킹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의 제임스 매디슨 후보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809년 초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금지 조치를 해제시켰습니다. 15개월 동안 지속되던 무역 봉쇄 조치는 막을 내렸고 미국은 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1809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존 아담스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에 이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도 취임과 함께 행정부 강요를 구성했습니다. 재무장관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알버트 갈라틴을 유임시켰고요. 국무장관은 로버트 스미스를 기용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외교 문제인 영국과의 긴장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809년,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전임 대통령의 외교적인 최대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을 유지하느냐였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두 나라 모두 미국이 상대 국가와 무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을 지킬 뜻을 보이자 두 나라는 미국의 통상을 방해했고요. 영국 함정은 미국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재임 때의 이런 외교적 문제들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고 독립국가로서의 미국의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뒤 미국 주재 데이비드 어스킨 영국 대사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영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통상금지법을 철회한다면 영국도 미국 선박 나포를 중단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우리와 전쟁 중인 프랑스와는 통상금지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미국 선박은 영국이 나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한사항일 뿐 이 제한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미국 뜻에 맡기겠습니다.
1809년 4월 19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영국과의 무역이 재개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달 뒤 미국은 합의대로 영국과의 무역을 재개했고요. 선박 수백 척이 출항하면서 영국과의 관계가 정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합의에 의한 무역 재개를 환영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데이비드 어스킨 대사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은 모두 무효입니다. 우리 영국은 이 협정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어스킨 대사는 본국의 지시를 위반하고 영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본국의 지시를 위반한 어스킨 대사는 이미 런던으로 소환됐고 새 대사로 프란시스 제임스 잭슨이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영국 대사가 부임한 지 한 달 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영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영국이 왜 이 합의를 거부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영국과 직접적인 대화는 중단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합의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봤지만 영국 측에서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영국 대사는 합의를 뒤엎은 이유는 밝히지 않고 미국이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았다는 비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1810년 초 미국 의회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무역 금지법의 효력을 없애는 타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협 법안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허용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에게 무역 금지를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요. 1811년 초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다시 한번 영국과의 무역 금지를 선언하며 전쟁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최근 미북 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알아볼까요? Dear Mr. Chairman, 이렇게 격식을 차린 편지에서 Dear라는 단어는 받는 사람 이름 앞에 씁니다. Dear Mr. Chairman, We greatly appreciate your time, patience, and effort with respect to our recent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여기서 쓰인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 환영하다, 또는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간과 인내,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to us is totally irrelevant. To be informed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뜻이고, irrelevant는 무관한, 상관없는 이란 뜻입니다. 북한이 만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그 요청은 미국에게는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being there with you. Look forward to는 고대하다, 기대하다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는 뜻인데요. 김미원장과 만나기를 매우 고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 내용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나머지 알아보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후보 스탱크의 노래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할 이유, 다시 시작할 이유가 바로 당신이라고 노래하는 The Reason 전해드리며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didn't do, but I continue learning. I never meant to do those things to you, and so I have to say before I go.
things to you. And so I have to say before I go that I just want you to.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약 8억 1,500만 명이 고질적인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10년 전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5월 28일을 세계 기아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식량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약 2만 1천 명이 굶주림으로 또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일 식량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기아 교육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의 식량 생산은 크게 늘어났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수단도 개선됐으며 개발도상국가의 만성적인 영양결핍은 34%에서 15%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살 수 없거나 충분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굶주림은 빈곤의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굶주림은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며 여성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 나라에서 남성과 같은 훈련이나 토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제약 때문에도 생깁니다. 전쟁이라든지 농업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국가 정책, 부실한 토지와 자연 자원의 관리, 교육 기회의 부족, 경제 위기, 최저 수준의 일자리도 없는 상황, 이런 요소들도 모두 굶주림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굶주림과 극빈 퇴치 운동은 일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등의 노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세계는 기아의 날을 보내면서 81만 명이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잊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고 어떤 부모도 아이들 때문에 굶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